이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는 오랫동안 뿌리 깊은 반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통상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는데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계시죠. 의도적으로 이 땅에 지금 들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이름하는 성에서 우물가에 주님은 앉아서 마치 사람을 기다리듯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더운 정오의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지난 과거로 미루어 보아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을 것이나 혹은 그 왕따를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마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또 살아왔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던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오늘 처음 본 낯선 이 유대인 남자였던 이 예수님의 요구에 경계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인의 물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들은 이 여인이 곧장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녀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지금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푼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물인데 우리의 조상 야곱이 퍼놓은 이 우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건만 당신이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그렇게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 생명의 물,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사모할 만합니까?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무더운 정오에 남몰래 정체를 숨겨가며 매일 우물에서 물을 퍼나르는 그 삶에 실증이 나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삶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에게도 그런 물이 있다면 그 특별한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물을 주셔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셔서 그녀가 다시 우물가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지만 또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사실 내 남편은 아니니까 너가 한 말이 맞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지나온 과거의 행적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행적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은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먼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감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숨은 고통과 숨기려고 하는 그녀의 삶의 문제를 오히려 드러내심으로써 그녀 마음 수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문제의 핵심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구원해 내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자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기 전에는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이야기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읽어보면 글의 흐름이 중간중간 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 얘기했다가 갑자기 다음 구절에 막 예배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하고 흐름이 막 끊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막 대화 나누다가 분명히 A라는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갑자기 B로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제를 남편에서 예배로 확 바꿔버려요. 우리는 그녀가 화제를 성전과 예배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었던 수치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과거의 그 모든 행적, 너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19절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평상시에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을 곧장 물어봤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맥과 상관이 없는 그 예배의 질문을 이 여인이 던짐으로써 대화의 주제를 남편에 대한 주제에서 지금 예배에 대한 주소로 확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이 공동체가 서로 예배의 장소를 놓고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통성이 어딨냐 이거 놓고서 서로 다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의 말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 요소를 예배의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 옮겨 놓으시죠.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을 놓고 쟁점을 두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거 24절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래 예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개역개정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시카고 요 그레이스레이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시에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주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높은 곳에 자리를 피고 음부 낮은 곳에 자리를 피고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에서든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든지 늘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 쟁점으로 옮겨오신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럼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특별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신 그 생수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안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 그 찬양대원 세울 때 왜 아무나 안 세울까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찬양대원을 세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고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고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찬양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물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예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요소가 뭐예요? 영과 뭐예요? 진리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만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 젊은 세대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예배에 말씀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찬양도 막 한 시간 하면 말씀도 한두 시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 그 집회 현장을 가보면 찬양은 한 두세 시간 하는데 말씀은 한 5분, 10분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본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천주교는 성례 위주잖아요. 뭐 어떤 무슨 뭐 신부님이 나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어떠한 성례를 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개신교의 특징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선포됨으로써 예배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진 사명은 뭐냐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는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인 거죠. 예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남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예배의 본질로 확 넘어왔어요.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과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결혼 생활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을 두 사람, 세 사람 두는 것도 참 기구한 인생인데 이 여인은 다섯 명이나 뒀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요, 여자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 여인은 지난 다섯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련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 이유나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녀가 그로 인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그녀의 인생의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다섯 명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남자를 찾아가지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 그 무엇으로도 정말 채울 수 없는 그녀의 삶에 있는 그 큰 구멍을 예수님께서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이 여인의 사정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일곱 번째, 여섯, 여덟 번째 남자를 찾아서 그녀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그녀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은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 방침도 예수님이 주세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쳐가는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굳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더운 정오의 때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 한 여인을 위하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필요와 소욕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 한 여인의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해결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시죠? 믿고 계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님은 늘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맞추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은 걸 그거 가지고 주님 찬양하시고요, 주님 높여드리고요, 주님 예배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남으로써 주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한 여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여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처투성이고 망가진 우리의 삶에 회복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되고 기쁜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